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OS TV 시사 뉴스입니다. 뉴스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영적 안목을 기르고 뉴스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감각을 예민하게 기르도록 도와드리는 SOS TV 시사 뉴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뉴스의 장을 열어봅니다. 2011년 7월 22일 평화의 나라 노르웨이에서 사상 최악의 테러가 발생해 1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손꼽히는 노르웨이. 그러나 그곳은 가장 살기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23일 로이터와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은 현지 언론을 통해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에서 30여 킬로미터 떨어진 우토야 섬에서 열린 집권노동당 청소년 캠프 행사장에서 30대 괴한이 총기를 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공포의 총기 테러는 무려 1시간 30분이 넘게 지속됐는데 용의자는 섬 내부를 돌아다니며 캠프에 참가한 10대 청소년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노르웨이의 평온한 금요일이 폭탄 테러와 총기 난사 사건으로 피로 물들면서 노르웨이는 물론 유럽 전역이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당시 우토야 섬에는 집권노동당 청년위원회가 주최한 여름 캠프에 참가하기 위해서 560여 명의 청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테러 혐의로 지목되고 있는 용의자는 안데르스 베링 브레이빅이라는 32세의 노르웨이인으로서 그는 경찰로 위장하고 캠프장으로 들어가 10대들에게 모이라고 한 다음 두 개의 총기로 난사했다고 목격자들은 전했습니다. 이들은 경찰복을 입지 않은 사람도 총기를 함께 발사했다고 말해서 경찰은 또 다른 용의자가 있는지도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브레이빅의 신병을 확보한 후 오슬로에 있는 그의 집을 수색했습니다. 정확한 범행 동기와 단독 범행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그는 기독교 근본주의자이며 우익 성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합니다. 네, 무서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998호 지목되고 있는 용의자의 배타적인 성격과 사상이 이런 무서운 사건을 일어나게 한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해설과 함께 이 뉴스를 분석해서 생각해 보면서 진행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강병국 목사님의 해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 뉴스를 접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우리 해설을 들어보면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병국 목사님 해설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 스칸디나비아 그 반도의 스웨덴과 덴마크에 가서 제가 몇 번 집회를 하면서 제가 노르웨이에서 온 형제 자매들과 대화를 여러 번 해보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참 평화스럽고 조용한 나라입니다. 별반 투쟁이 없고 정말 중립적인 그 태도로 그런 자세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나라죠. 또 노벨상으로 유명한 나라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상도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한 청년이 경찰복을 입고 오라고 하니까 그 우토야 섬의 캠프에 있는 청년들이 다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 모아놓고 그냥 무차별 사살을 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랬는가? 이게 지금 이슈죠. 그것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가 시사 뉴스에서 이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이죠. 이 안델스 브레이빅 이 청년은 31살인데 여러분 사진에 보시면 알겠지만 꽤 훤칠하고 키가 193cm며 아주 그 외모도 잘생긴 편에 속한 그런 청년입니다. 또 정신병자가 아닙니다. 그는 원래 노르웨이의 총리 관저에 들어가서 총리를 사살하려고 했지만 그건 어려우니까 그 당시 집권당인 노동당이 소집한 청년 캠프에 들어가서 그렇게 무차별한 사살하는 끔찍한 일을 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르웨이 안에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자기들의 사상과 운동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이고 나서 차수했죠. 떳떳하게. 그리고 사실 좀 너무 지나친 참혹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필요한 일이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의 사상과 우리 운동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그 아주 뻔뻔스러운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이 중점적으로 무슨 말하는 것인가? 반이슬람 운동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노동당 집권당의 차유주의, 이민을 받아들이는데 이슬람 교인들을 많이 받아들이는 정책, 그리고 또 기독교의 근본적인 사상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현대주의와 자유주의적인 것을 배격하고 옛날 보수사상을 그냥 고수하면서 타협점을 찾지 않고 타협을 원치 아니하고 이 원래 근본 사상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이 근본주의자죠.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한다면 나는 기독교 근본주의자입니다.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근본주의자들은 그런 사상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사상을 견지하기 위해서 투쟁을 불사합니다. 데모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육신적인 싸움도 피험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사상적으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모든 행동으로 과격한 일까지 불사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기독교의 근본주의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Christian Fundamentalism이라고 부르죠. 미국에도 이 Christian Fundamentalism이 꽤 많이 육성되고 있고 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현대주의, 타협주의, 자유주의 신학, 또 타 종교의 침투와 그리고 종교 타협 등을 반대하면서 실제로 싸우고 투쟁하는 복음주의파, 이 에반젤리컬스라고 그러죠. 에반젤리컬스, 이 복음주의파들을 그들 가운데서 이렇게 좀 강력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러 해 전에 텍사스의 웨이코에 있는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데이빗 코레시. 거기에 한 50여 명의 사람들을 경찰이 가서 완전 무차별하게 불태우고 사살한 그런 사건이 있었죠. 아, 그 사람들이 총기를 소지하고 있다라는 그 단서 하나 가지고 어린 아이까지 다 죽었습니다. 굉장히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며 이 사람들은 아주 고집스럽고 이 사람들은 정말 무력 투쟁도 불사한다 라고 하는 말만 하면 이제 온 세상이 위험한 사람들 조심해야 된다. 저 사람들은 우리 이 지구에서 아니 이 세상 사회에서 없어질 필요가 있다. 라는 인식을 넣어줄 수 있는 아주 그러한 그 편견을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참혹한 일을 하면서 나는 기독교 근본주의자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혹시 그런 누명을 쓰게 될 수 있을까요? 자, 요 다음 해설 시간에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깨우는 심각한 사건들이 우리 주위를 두르고 있죠. 우리가 더욱 깨어나서 주위를 살피고 준비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현지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당시 노르웨이 오슬로 섬에서는 총격 테러 2시간 앞서서 총리 집무실이 있는 그 부근에서 오슬로 정부 청사 부근에서 폭탄이 터져서 7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관계 당국은 용의자 브레이빅이 2시간 전에 오슬로에서 차량 폭탄 테러를 일으켜서 치안 당국의 눈을 돌려놓고 경찰복을 입고 자동 엽총 등 두 종의 무기를 소지한 채 배를 타고 오슬로 섬에 도착했으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경찰관 차림에 그를 의심하지 않았으며 질서 유지를 위해 온 것으로 생각했다고 전했습니다. 엘리세라는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2시간 전 정부 청사 부근에서 터진 폭탄 테러 소식에 대해서 얘기하던 캠프 참가자들은 총성을 듣고 밖으로 나갔는데 그곳에 서 있던 브레이빅이 그들에게 모두 가까이 모이라고 말을 한 후 가방에서 자동 소총을 꺼내서 갑자기 사람들을 쏘았다고 말했습니다. 용의자는 경찰이 도착하자 별다른 저항 없이 순순히 체포됐는데 2009년부터 그는 농산물 재배 업체를 운영해온 사람이었으며 가벼운 교통법규 위반 외에는 범죄 경력이 전혀 없다고 밝혀져 있고 범죄 단체나 구구 단체와의 연계 여부도 아직 확인된 바 없다고 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다시 해설을 더 청해서 들어보기로 할까요? 강명수 편집부장입니다.
네, 성경은 세상 끝에 말세에 사상 최대의 테러 사건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9.11 뉴욕 테러 사건도 아니고 이번에 노르웨이에서 일어난 그런 테러 사건도 아닙니다. 성경은 마지막에 있을 테러는 전 세계적으로 한꺼번에 일어날 테러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 1절은 그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또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는 그 사건을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상 최대의 테러 사건, 오늘 이 시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테러 사건들은 종교적인 근본주의자들과 또 신앙에 대한, 종교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의 테러리스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갖고 아주 신실하고 엄격한 신앙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시대 때도 나름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메시아를, 구세주를 테러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속에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이 세상 마지막 역사에 종교적인 편견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한 무리를 집중해서 공격하고 테러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사건을 일으킬 거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짐승의 표 환란인 것입니다. 짐승의 표 환란 때에는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편견의 대상이 될 것이고 집중적으로 공격받고 테러받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누구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장면이 나오면서, 이어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일 것이라 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짐승의 표 환란 때 누가 편견의 대상이 되나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편견의 대상이 되고 테러의 대상이 되고 그들이 핍박이 대상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죠. 참 이상합니다. 왜 십계명을 지키는데 그들이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까요? 왜냐하면 이 말세에 계명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이 세상과 기독교 안에 편만에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도 메시아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침례 요한도 메시아를 기다렸고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도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침례 요한은 메시아를 받아들였고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메시아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완전히 반대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짐승의 환란 때도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이슈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계명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명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받고 죽임을 당할 것, 이것이 짐승의 표 환란이고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잘못된 신앙관이고 종교적인 편견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마지막 시대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용은 사단을 얘기하죠. 사단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특정한 한 무리를 공격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고요. 오늘날 이 기독교에 얼마나 계명에 대한 오해가 편만해 있습니까? 잘못된 신앙관이 많습니까? 그래서 생애의 빛이 계명에 대해서 많이 여러분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 문제와 계명과 테러와 짐승의 표, 이 문제를 좀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테러 사건을 생각하면서 또 성경에 나타난 테러에 대해서 잘 연관져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계속 그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CNN과 B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구속된 이번 사건의 용의자 안데르스 베링 브레이빅은 변호사를 통해서 수도 오슬로와 청소년 캠프 테러 사건 혐의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행위가 잔혹했지만 필요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르웨이 뉴스통신사 NTV는 브레이빅이 범행 전에 1,500쪽에 달하는 성명서를 남겼다고 밝혔는데요. 성명서는 그가 적어도 지난 2009년 가을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성명에는 다문화주의와 이슬람 이민자에 대한 비판과 또 폭발물 입수 경위, 또 다수의 브레이빅 자신의 사진이 담겨 있다고 NTV는 전했습니다. 익명의 현지 경찰 관계자는 오슬로에서 사용된 폭발물이 비료와 경유로 만들어진 미국 오클라호마 시티 폭탄 테러 사건 때에 쓰여진 것과 아주 비슷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레이빅은 지난 5월 4일 폭발성이 강한 비료 6톤을 구입해서 자신의 유기농업 업체에 배달시켰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르웨이 경찰은 이번 테러와 총기 난사의 동기를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브레이빅이 구구주의와 연관이 있는 기독교 근본주의자라고 설명했습니다. 브레이빅은 유튜브에 자신의 동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그 동영상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성당 기사단, 또 다문화주의, 머슬림 이민 등을 비판했다고 합니다. 2083 유럽 독립 선언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의 성명서는 자유주의와 다문화주의를 문화적 마르크시즘이라고 규정하면서 유럽 기독교 문명을 파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용의자는 매우 배타적이고 위험한 극우파 기독교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참 이 잘못된 사상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강병국 목사님을 모시고 해설을 들어보기로 합니다.
예, 사실 이 브레이빅 이 청년이 100명에 가까운 청년들을 그렇게 끔찍하게 죽이고 나서 그가 발표한 성명은 결국 알케이다 그 운동, 기독교를 반대하고 미국을 저항하며 하는 그 테러주의에 맞서서 나도 기독교 근본주의자로서 나도 이 이슬람을 향해서 나도 이제 이런 테러 운동을 시작한다. 꼭 뭐 테러 운동보다도 그런 반대 운동을 시작한다라는 것을 온 세상에 공포한 것이지요. 이것은 참 사상 전쟁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아마 이런 것을 보고 정말 마음 가운데 거듭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분개심을 가지고 있던 많은 사람들, 심지어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얘기를 듣고 오히려 참 시원하다, 올바른 그런 성명을 발표했다라는 사람들이 혹시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지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회개혁운동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해방신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해방신학은 이것은 로마 교회와 개신교회가 한꺼번에 정말 이것을 신학교에 들여다가 가르치면서 꽤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고 신봉하며 행하고 있는 그런 신학인데 이것은 빈민자들을 위하고 그렇죠? 부자들을 타파하고 압제자를 타파하고 독재주의자를 타파하고 또 노동자들의 권익을 주장하고 이렇게 굉장히 좋은 그런 신학을 가지고 일한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문제점이 어디 있느냐? 그것이 우리가 믿는 성경 복음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심지어 같이 가서 골기하고 데모하고 혁명을 일으키게 하고 어떤 회사에 가서 또 그 직원들과 함께 또 큰 데모를 하고 어떤 때는 몽둥이를 들고 돌을 던지면서 이런 일이 사회개혁이 우리 복음사업의 정말 중심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다음에 우리가 마음이 변화되어야 그래야 세상이 변화되고 그런 자들이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말이죠. 실제적인 싸움과 투쟁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와 역사로 우리 마음속에 먼저 쉼과 평화가 생기고 그것이 내 가정과 내 주위에 퍼지고 교회는 물론이요 사회와 국가에 퍼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도 필요하지만은 그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킴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사상이라고 할지라도 무력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사탄의 방법이지 사람의 방법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좀 생각해 봅시다. 이러한 이번에 노르웨이에서 이런 기가 막힌 끔찍한 사건이 생긴 다음에 이제 어떤 풍조가 세상에 생깁니까? 전에도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이런 풍조가 생긴 것입니다. 아, 무슨 종교를 믿든지 너무 극단적이면 안 된다. 너무 자기 종교만 주장하고 남을 비판하면 안 된다. 너무 지나치게 나가면 안 된다. 온건주의, 타협주의, 중간에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 그래서 주의하고 그렇죠? 다른 종교에 대해서 주의하고 아무리 그것이 진리고 빛일지라도 그것을 얘기할 때 혹시 남을 다칠까 봐 다른 종교와 다른 교파에 혹시 누를 끼칠까 봐 조심하는 그러한 그래서 사실 다 중간으로 타협해서 모이게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빛과 하나님의 진리와 성경 말씀은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분위기가 온 세상에 조성되는 것입니다. 이번 일은 누가 시킨 일일까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긴 것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진리를 고수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을 말하고 진리를 타협하거나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는 자들에게 그것이 아니라고 아무리 사랑으로 얘기해도 그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해도 마치 기독교의 근본주의자처럼 골기하며 데모하고 사람들에게 마치 총을 들고 나중에 쏠 그런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존재들이다. 라고 검은 보자기를 씌울 수 있는 가능성이 또 크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로 몰고 나가는 바로 그런 사상과 운동들이 이번에 생긴 바로 이 노르웨이에 생긴 끔찍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네, 아주 그리스도인들에게 명확한 해설을 들려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뉴욕타임즈의 지에 따르면은 노르웨이 방위 연구소의 한 테러 전문가는 기독교 근본주의자인 브레이빅에 의해 작성된 이 성명이 오사마 빈 라덴이나 다른 알카에다 지도자들의 선언과 일종의 유사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성명은 폭탄 제조에 필요한 화학 물질 구입과 폭발물을 만드는 실험 또 지난 6월 13일 원격으로 폭탄을 터뜨리는데 처음으로 성공한 일 등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고 성명 마지막에는 7월 22일에 공격을 감행할 것을 암시하는 문장도 적혀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테러 사건으로 우토야 섬을 방문한 자리에서 엔스 스톨텐베르크 노르웨이 총리는 우리나라는 2차 대전 이후 이런 규모의 범죄를 경험한 적이 없다며 비통함을 표시했습니다. 정말 어디에고 테러 안전지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이제 더 이상 평화로운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죠. 자, 여기서 다시 여러분들께 해설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강명수 부장입니다.
예, 자신이 믿는 종교적인 신념을 세상에 강요하고 나타내기 위한 정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정신이 바로 테러리즘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빈라덴 역시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종교적인 신념을 세상에 나타내고 강요하기 위해서 테러리스트가 된 것입니다. 이번에 노르웨이에서 있었던 테러 사건의 주모자 그 사람 역시 자신이 믿고 있는 반이슬람적인 성향, 종교적인 신념을 이 세상에 강요하고 나타내려고 그 사건을 벌인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시대에 사상 최대의 테러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 역시 종교적인 신조와 교리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강요하기 위한 방법으로 짐승의 표 환란이 일어나고 마지막 큰 테러 사건이 일어난다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마지막 시대에 있을 그 사상 최대의 테러 사건,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그 사건은 실제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가 그 한 실제적인 예를 가지고 한번 이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마다 자주 신문에 등장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번 선거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 있는 전쟁이다. 이런 표현들이 미국 신문에 자주 등장합니다. 미국의 그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미국이 너무 도덕적으로 부패했고 영적으로 타락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건국할 때 그 청교도들이 이 나라를 세울 때의 그때의 사상과 정신으로 돌아가기를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우리가 볼 때 좋고 바람직한 일이지만은 극우 기독교 정치 단체들이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성향을 이용해서 그것을 정치 세력화하고 정치 쟁점화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미국의 현실이 말이죠. 지금 현재 개신교회들이 아무리 연합한다고 해도 그들만을 갖고 정치 속에서 그 절대적인 세력을 이룰 만한 그 투표수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극우 세력 정치 단체들이 천주교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미국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큰 종교, 단일 종교에서 가장 큰 단체인 천주교와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구교와 신교의 종교 연합 운동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배경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가속화되고 천주교와 개신교 사이에 존재하는 그 분명한 교리의 차이, 구원론의 차이, 여러 가지 다른 교리의 차이가 여기서 다 땅에 떨어지고 무시되면서 이상한 야합이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믿음의 차이는 없어지고 그저 사랑과 연합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의 그 정치적인 그리스도인 집단으로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마틴 루터나 웨슬러가 세워놓은 위대한 진리가 하나씩 땅에 떨어지고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프로테스탄트 정신, 구교에 대항하여 일어난 개신교 정신이 없어지면서 결국 아무도 아무 의미도 없고 내용도 없는 사랑과 연합만 남게 되는 거죠. 결국 이러한 이슈를 가지고 기독교 정치단체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정치에 참여시키고 자신들의 뜻에 동조하는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뽑습니다. 그들은 다시 그렇게 해서 뽑힌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이 기독교 정치인들이 요구하는 교리와 정치적인 신념을 세상에 공포하고 입법화시킴으로써 그것을 반대하거나 다른 교리를 믿거나 다른 단체들은 핍박의 대상이 되고 편견의 대상이 되면서 결국은 짐승의 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이 극단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것이 마지막 시대의 사건의 시작이 되고 아주 최종적인 클라이막스가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미국에도 기독교 구급파들의 그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이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강병국 목사님을 모시고 한 1분 30초 정도 조금 더 설명을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건을 보고 배워야 될 점 또 알고 경각심을 가져야 될 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얘기했지만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상을 한 번도 고취해 보도록 하십시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을 보면 38절부터 44절 사이에 이런 강조를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산상수훈에서 이제 축복의 산에서 말씀하신 것인데 너희들은 옛날부터 구약성경에서 들을 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지만 난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거는 우리 기본적으로 남을 해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지만 그러나 더 나아가서 그 뜻은 뭐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원수까지 사랑해라. 그리고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고소하고 송소하지 말고 겉옷까지 벗어주어라. 또 억지로 오리를 데려가자고 짐을 지고 가라 이렇게 명령할 때 심리를 가져라. 특별히 그 로마 군인들이 말이죠. 내게 구하는 자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주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자,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그렇게 할 때 심판은 누구한테 맡긴다고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린 하나님의 나라의 성품을 나타내기만 하면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품성과 사상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인간이 다른 사람에 대해 배타적인 사상을 갖는다거나 그리고 자신의 믿는 바를 강압적이고 강제적인 방법으로 관철시키는 정신이야말로 기독교인이 가져서는 안 될 사상, 하나님과 닮지 않은 생각이죠. 아, 오늘은 노르웨이의 테러 사건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되고 알아야 될 생각들을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봤습니다. 우리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뵙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